저는 오늘 시편 8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여러분께서 이 구절에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버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책임 있는 가장이며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의 가족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편 8편은 자연을 노래한 시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뛰어난 창조물인 인간을 지으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지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가지 특별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놀라운 방법으로 계시된 진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높은 평가를 내리는지 알려줍니다. 시편은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인간의 참다운 존엄성을 성경만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동등한 무게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34개의 시편만이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8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저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도자를 따라라는 구절은 이 시편이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송의 초기의 모음집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또한 히브리 예배에서 시편이 사용되었을 때에 레위 합창단의 지도자가 예배자들의 집회 전에 이것을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제목에서 깃딧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는 이것은 시편 81편과 84편의 제목에서 발견되는데 아마도 예배 용어였을 것이고 음악 형식이나 현악기 유형을 가리켰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에 따르자면 이 단어가 다윗이 한동안 살았던 가드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하프 또는 수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이 단어를 포도즙을 짜는 기구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포도 수확기에 부르는 노래를 부를 때 함께 사용되는 포도주통을 밟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현악기인지 관악기인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깃딧이라는 단어를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들의 음악에 맞춘 소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편 8편이 어떤 식으로든 성막절 기간 중에 있었던 포도주 축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추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시작, 즉 1절과 끝맺는 말 9절은 이 시편이 찬양의 참송임을 암시합니다. 이 시편 안에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이 찬송가를 자연시 또는 창조의 노래로 분류합니다. 이 시편은 또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과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 시편이 인용되고 있으며 그 귀절들에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신약성경에서 이 시편을 사용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면 저는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인용이 없이 이 시편이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시편을 그대로 읽어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특히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문맥에서 시편 8편은 구원을 요청하는 몇 가지 애도의 시편, 즉 시편 3편에서 7편들 뒤에 따라 나오면서 이러한 애도하는 대조가 되는 아름다우며 찬양으로 가득한 시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시편 전체에 경건한 느낌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시편 8편의 중심되는 주제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지으신 사람들로부터의 찬양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문학적인 형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기법을 inclusion, 우리말로는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편 104편과 달리 다윗은 시편 8편에서는 6일 동안의 창조에 관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 속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8편의 9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강력한 창조 질서에 대하여 자신이 경이롭게 느꼈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발코니에 서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하늘은 그가 양떼를 돌보거나 적으로부터 도망치던 때에도 살피고 묵상했던 하늘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 생명의 기원과 같은 더 깊은 생각들 속에 빠져들어가며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며 해야 했던 매일매일의 번거로운 일들을 잠시 그의 마음속 뒤로 밀어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더 자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늘을 가로막는 주변 도시의 오염이나 밝은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망원경을 사용하는 혜택은 누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우주의 광대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별을 지구에서 수조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말하며 우주를 설명할 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 속에는 3천억 개의 별과 500억 개의 행성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하며 은하수는 적어도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추정되는 천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편을 작성하게 된 원래 상황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맑은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수평선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뻗어있는 수많은 별을 보았던 때를 떠올리면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하늘의 광대한 공간에 비해 자기가 얼마나 작고 사소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두 가지 이름으로 여호와와 주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히브리 단어들이 여호와와 주로서 각각 번역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또는 야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위엄 있으신 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으로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아도나이이며 하나님의 최고이며 도전받지 않는 권위를 강조합니다. 다윗이 모든 영광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1절에서 선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뛰어납니다. 1절 상반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이 단수이며 여호와와 주를 모두 가리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십니다. 뛰어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놀라운, 대단한, 영광스러운, 강력한, 기쁜 또는 위엄 있는으로도 번역됩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은 창조주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간주되어집니다. 구약에서 드러나는 생각들을 따르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시편 8편에서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우주 전체에 걸쳐서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기쁨입니까? 라고 대략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인류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현재 삶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말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에 관한 진리를 생각해보고 새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게 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하늘 위에 있든 땅 위에 있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 불려지고 요람과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서조차도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회의론자와 무신론자에 대한 충분한 대답입니다. 아이들의 노래보다 더 달콤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시편 8편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들에게조차도 세상의 관심을 창조주에게 이끌도록 하십니다.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는 어린아이들의 왁자지껄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 사람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여호와의 이름은 비록 잘 정돈된 말로 말하여진 것이 아닐 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온 우주의 여호와는 약한 사람들을 세워 적을 대적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풍성한 찬양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여러 번 다윗의 경험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 인간의 존엄함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생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신 것에 놀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위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암시하면서 다윗은 창조주께서 현재의 세상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이 역사적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생명을 사람이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30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모든 피조물과 자연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함축된 의미를 본다면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실은 6절에서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이 단어에는 감독, 행정, 정부라는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사용하지만 이것을 훼손하거나 잘못 사용하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것들의 영역과 지구상의 다른 자연적 힘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생명체를 길들이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의 왕국과 땅의 자원들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죄가 이 지배권을 다소 훼손했지만 인류의 이 역할은 여전히 위대한 존엄성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 인간은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청지기이자 수호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작품이며 구속하심을 얻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것들을 훼손할 자유란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라고 하는 거대한 틀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저 하늘에 떠있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에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서 볼 수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신 작품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우주의 장인이시며 거룩한 솜씨를 드러낸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주님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섬세하고도 오묘한 방식으로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자신의 모든 피조물 위에 사람을 세워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에서 4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든 태양체를 정확한 장소에 정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에 멀고도 먼 거리에 있는 관측이 가능한 우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다윗은 두 가지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맑고 별이 빛나는 밤에 비친 하나님의 웅장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여호와께서 모든 영광 속에서 인간, 곧 그 피조물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그에게 명성과 뛰어남으로 왕관을 씌우고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시는 것에 대한 완전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명예와 하나님의 위엄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의 단수형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총칭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찮고 덧없어 보이는 단순한 사람일 뿐입니다.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우주 전체가 미세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해 작게 느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인 현실 감각으로 돌아가는 건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믿음의 눈을 그분께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묘사입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낮게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나 조금이 조금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낮게 만들어졌습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은 시편 8편 5절의 인용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70인역에서 작게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따이어라는 사람의 그리스어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짧은 시간 또는 잠시 동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70인역을 따른다면 시편 8편 5절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동안 또는 짧은 시간 동안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이해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역을 따른다면 이 구절은 사람의 본질에 관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은 천사보다 고상하고 고귀한 존재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만 사람이 그들보다 낮게 존재합니다. 이 번역은 말세에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면 신자들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8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하늘이나 자연의 다른 부분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우주에서 명백히 중요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전체 창조물에 대한 왕의 청지기와 보호자로 지명된 것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얻어지게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원래 명령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신 때로는 오히려 마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확고한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부섭정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도록 의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의 계획에 따라 죄의 길을 택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물체 모두를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이러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땅과 하늘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나무와 동물을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세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에는 돈과 명성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고 자신이 택한 주인, 즉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합법적인 것이든 혹은 불법적인 것이든 간에 관계없이 중독성이 있는 물질들에 빠져있고 취미와 습관을 핑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구하는 즐거움 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길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인류에 대한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범죄들에는 살인, 고문, 성폭력, 노예와 박해, 강제 실종, 인종차별 및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로서 의도적으로 큰 고통, 육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유상 행위들, 테러, 대량 학살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가치를 버린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들이 지어진 것을 알게 되면 이러한 범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는 자신의 가치를 철저히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물질적 가치만을 지닌 물질적 존재일 뿐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다른 어떤 형태의 생명체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인륜적 범죄 예는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치의 범죄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최초의 재판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에서 또 다른 12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을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 중에 하나는 의사 전범 재판으로 23명의 피고인이 전쟁포로에 대한 생체 실험을 수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한 실험의 몇 가지 예입니다. 바닷물을 더 마실 만한 음료로 만드는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죄수들은 굶으며 약 3개월 동안 바닷물만 마셨습니다. 독을 실험하기 위하여 죄수들을 비밀리에 독에 중독시켰고 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부검을 통해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는 수감자들은 인으로 태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화상을 얼마나 잘 치료되는지, 화상이 얼마나 잘 치료되는지 알아보도록 여러 약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백신과 치료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라리아, 결핵, 발진, 티푸스 등 다양한 질병으로 환자를 감염시켰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를 찾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그분의 이름에 수치만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편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존귀하게 되도록 존엄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 가운데 매우 최고의 위치에 두셔서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은 태초의 인간, 타락하기 전에 첫 아담, 자신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의 위엄을 반영한 능력과 속성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높은 지위는 그의 머리에 장엄한 면류관을 씌우는 것과 같았으며 더 정확하게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영광과 존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저는 첫 번째로 생명의 신성함에 관해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문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낙태, 배아 연구, 복제, 유전공학, 안락사 등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도덕적 전치적 논쟁에서 보편화된 문구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소수의 생명윤리 존재뿐만 아니라 낙태에서 빈곤, 전쟁에서 사형, 아동학대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의 전체 범위와 관련된 윤리적 접근 방식에 대해 이러한 문구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신성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생명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신성함은 또한 우리에게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사랑해야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업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문명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산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삶은 신성하고 돌보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또 다른 용어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류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은 인간성에 내재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나이, 능력, 지위, 성별, 민족성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왜곡되고 정의하기 어려운 의미를 지닌 인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간주됨으로써 남용되고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거룩하고 주권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인권을 정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행하고 이것은 내 권리라고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일부 철학자들조차도 시장의 가치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저는 인간이 본질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간이 됨으로써 합당하고 영예롭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존엄성은 그의 신념과 욕망, 목적, 선호도, 관심사 및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엄성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저의 존엄성은 남들의 존엄성과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성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동등한 권리와 기회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LGBT, QE, 낙태, 안락사 등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 집단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권리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의 변화된 개념은 법, 교육, 문화예술, 대중매체, 기관, 결혼 및 가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성결혼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LGBT 집단들이 이러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존엄하기 때문에 다른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인간의 존엄성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은 치명적인 결함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개념에 대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적으로 객관적이며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리에게 기속시키는 재판관이 없으면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자기 선언이란 단지 희망적인 생각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의 자율적인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남성과 여성은 자율성에 기반한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율적인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세상적인 그런 집단에서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는 무엇이 수반됩니까? 존엄성은 인간에게만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피조물의 존엄성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서 빠진 것은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의 자율성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죄는 인류를 지배하며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타락과 부패가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단순히 분리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의료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변화하는 견해를 생명윤리 정책들에 견주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은 건강, 낙태, 줄기세포 연구, 동물 권리, 복제 및 분배 정의에 관한 정책에 북미 정에 관한 정책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좋은 덕을 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낙태에 관해서 저는 반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유튜브 연설에 대해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는 죄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좋은 덕을 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도덕성과 덕을 세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을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그분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여 그들과 교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제임스 루터 메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동료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치고 상처를 입히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등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선물로 우리의 생명을 동등하게 받았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한한 중요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더욱이 선물로서의 존엄성은 또한 그 선물에 걸맞는 좋은 청지기 직분을 수반하도록 적절한 임무와 의무를 부여해주며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미 잊혀져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는 사람들로 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그 특권과 그 높은 위치를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